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망가진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그랬고 이제 우리가 장차 살펴볼 룻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곳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을 버려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신앙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이렇게 일상을 선하게 사는 주님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은 써나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삶이 특별한 것이다.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특별한 것이다. 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삶이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지 못할 뿐이지 어려움 없는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찬빛 테이블 토크를 갖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죠. 권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냥 인생 극장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의 영웅담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일생을 사셨고 일상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의 말씀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테이블 토크가 끝나면 여운이 오래 남습니다. 아,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 권사님은 이렇게 사셨구나. 그리고 저절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뜻깊은 시간입니다. 룻기는 이제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의 서론입니다. 시작 단계예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비교적 담백하게 알려주지만 그 행간은 말할 수 없이 깊고 안타까운 가족사요. 5절밖에 되지 않지만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말씀이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어디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많이 망가졌습니다. 기준점이 없습니다. 중심이 없습니다. 나만 생각할 뿐 하나님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속을 챙기면 되고 신앙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면 될 뿐입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런 시대가 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어요. 아니 살기도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란 나라로 이 한 사람이 잠시 피난을 갑니다. 우리 본문은 아직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2절에 가면 금방 나오지만 우린 1절에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모압으로 갔구나. 모압이 도대체 어딘가.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모압 지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지방이라고 하는 말은 필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 이 히브리어 의미 속에는 거기는 물이 있고 곡식이 있다. 모압에 있는 우리나라 말로 평원쯤 할까요? 예, 모압 평원으로 갔다. 아르논이라는 강이 있어서 모압은 비교적 비옥했거든요. 모압은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과는 그렇게 사촌지간이죠. 근데 엄연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이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10 generation, 10대가 다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성경 통독에서 읽고 있는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늘 갈등을 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0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공무원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연방 정부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데 비슷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것은 이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든 결정입니다. 흉년이 찾아왔다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압으로 피난을 간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모압 평원으로 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은요 히브리어로 베이레헴이란 뜻입니다. 베이스는 하우스란 뜻이요,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떡의 집, 떡집이란 뜻입니다. 제과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넘치는 도시다. 아이 동네 이름에 떡이 들어가 있고 빵이 들어가 있다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양식이 넘치는 곳인데 그곳에 흉년이 찾아온 것도 참 아이러니죠. 그런 거 보면 재난은 누구도 피하기 힘들고 어디나 임한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온 세계가 함께 겪는 것과 똑같죠. 재난은 그냥 다 찾아옵니다. 비가 내리듯이.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도 눈에 띄는데 구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명세형은 게르라고 하는 겁니다. 거류민, 소저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그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류했다라는 것은 그냥 거류민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좀 더 가면 stranger,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에 가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은 삶이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가서 모압 땅에 이주한 사람의 가족을 쭉 소개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이 가정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야, 이 가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입니다. 이건 우아하다, 참 아름답다, 나의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 나오미 두 사람을 대입하면 왠지 모르게 이 부인이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는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우아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기쁨만 누리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앞에 나오는 말론이 형이겠지요. 근데 말론의 이름 뜻은 뭔고 하면 병이 들었다, 병약하다, sickness란 뜻입니다. 그럼 기련은 무슨 뜻일까? 어감도 좀 그렇죠. 기련, 그러니까 여긴요 약하다란 뜻이 있는 반면에 끝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멸하다, 디스트로이 됐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확장하면 그 뜻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두 아들이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듯한 이름이 말론, 기련이에요. 아무래도 이 두 아들 때문에 모압으로 간 것 같아요. 가장인 엘리멜렉은 고민하다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그곳에 가면 조금 부족한 두 아들과 더불어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정보도 좀 갖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나름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모험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죠. 고국을 떠날 때 우리도 비슷한 심정 아니었습니까? 크던 작던 간에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태평양을 건넌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미국에 와서 고생하려고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아서 태평양을 건넜죠. 또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금이 환향을 생각했지 초라한 모습으로 다시 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미국에 온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 미국에서의 게르 이방인이에요. 거류민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엘리멜렉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모압에 가서 삽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그랬어요. 3절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나오미의 남편이자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그만 죽습니다.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기록했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런데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살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모압에 갔는데 그곳에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으니 말입니다. 나오미와 이 두 아들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이 나오미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병약한 아들들인데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그때는 수만 배 수억 배 어려울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동안 남편의 그늘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두 아들과 함께 이 나오미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성경은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잠언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 마지막 31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탁월한 아내, 아주 강한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모양처의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생활력이 강한 히브리어로 에셋 하일이라고 말합니다. 에셋, 여성, 아내란 뜻이요. 하일이라고 하면 strong하다는 뜻입니다. 강한 여성이란 뜻입니다. 바로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잠언의 마지막 장,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히브리 성경으로 하면 에셋 하일, 강인한 여성이 되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켜요. 그래서 모압에서 10년을 삽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은 것 같습니다. 아니 고향을 잊었을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고향이 돼버렸어요. 뭐 남편 죽었죠. 아들 둘은 그 모압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으니 고향에 가면 이건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하기 이를 데 없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또 죽어요. 5절인데 제가 읽고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시죠.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아무리 아들이 병약해도 아들이 살아있는 게 힘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남편이 살아있는 게 힘입니다. 지금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나오미만 홀로 남았어요. 성경 5절에서는 나오미란 이름 대신에 그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으니까 나오미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는 없어지고 그냥 그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운의 여인입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비극이 나오미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읽은 룻기의 서론 1장 1절과 5절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살려고 고향을 버리고 모압 땅에 왔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어요. 살려고 온 모압이 죽음의 땅이 됐고 상실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두 며느리가 있지만 그들은 모압 여인이에요. 아들이 죽었으니 며느리에 대한 권리도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5절에서는요, 며느리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혼자 됐네요. 과부가 되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이 과부, 혼자 사는 여인의 지위는 정말로 형편없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보쌈에 가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일단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던 시대입니다. 자식들이 있으면 홀로 된 어머니를 챙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노예, 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 당시에 그 과부, 위도우가 가는 길이에요. 더 심한 경우는요, 몸을 파는 여성이 될 때도 있었어요. 야, 이게 지위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됐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없는 고아가 가장 불쌍하고, 그 다음에 과부가 불쌍하고, 그 다음에 나그네가 불쌍하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특별히 대접하라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탁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아함, 아름다움, 선함, 나의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어요. 게다가 지금 나오미는 고향도 아닌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Emptiness, 막막했을 것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4장밖에 안 되니까 늘 부탁드리듯이 매주마다 룻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룻기를 읽으면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설교를 들으면 그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욥이 생각날 정도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와서 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남에게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말이죠, 벌 받은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내치는 것이, 배제시키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나만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함께 하시죠. 함께 해라. 그곳에 함께 들어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엘리멜렉만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고향을 떠나서 외국으로 이주했다고 벌받은 것이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흉년이 들어서 아내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내 사라를 탐내는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엘리멜렉은 이런 적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벌하시기는커녕 아브라함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가뭄이 찾아오면서 외국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 외국 땅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나오미가 겪은 고난은 그냥 랜덤하게 닥친 고난 같습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것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나오미에게는 그 어려움이 아주 크게 임했죠. 그런 점에서 나오미가 겪은 어려움은 곧 우리의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고난 한가운데 있으면 21세기의 나오미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오미처럼 에쉬엣 하일, 강한 여성. 또 우린 실제로 어려움이 닥치면 참 강해집니다. 어서 나한테 이런 힘이 생기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매주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뭐 권사님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찬비 식구들도 힘들 때마다 에쉬엣 하일 강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닥칠까요? 나오미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차근차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을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 제가 읽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하나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약속이자 하나님 말씀이죠. 매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 신앙용어로 프로비던스, 섭리라고 합니다. 룻기를 풀어내는 요절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가지고 룻기를 읽고 또 룻기를 읽으면서 로마서 8장 28절이 진리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입증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죠. Why me?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입니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실 겁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는 것 같은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겪을 일을 다 겪고서 가는 것이 인생길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때는 신앙도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때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룻기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앞으로 룻기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꼭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묵묵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에쉬엣 하일, 강인한 여성, 강인한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정말 그 확실하게, 우리의 꿋꿋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주는 교훈이고 앞으로 이런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기 위해서 모압 땅까지 갔건만 그곳에서 나오미 가족의 엄청난 고난이 닥칩니다. 세상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천비 식구들이 계시면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뛰어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